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군사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이 아니며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며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미중 간 무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테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맡은 임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미군 지휘관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000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약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군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이라크 병사가 숨졌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에서 오늘 일어난 공격은 최근 3개월간 있었던 IS 공격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S는 박격포와 기관총을 사용했으며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도 감행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7명의 사망자 위에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국영방송은 이라크 군대가 전열을 갖춘 뒤 반격을 가해 16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와의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어제 TV 연설에서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이 승리했다며 이라크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정부가 여러 제재로 쿠르드 자치 정부를 위협하기보다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수백만 쿠르드족 염원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현지 언론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90%가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를 이라크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쿠르드족과 이라크 정부는 석유 수익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 등은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쿠르드족의 주민투표를 반대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6월부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어제 칙령을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여성의 운전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왕은 칙령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또 여성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금지해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앨라바마주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역 의원이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가 지정한 세계관광의 날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올해 이 관광의 날 울상을 짓고 있는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요. 바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괌입니다. 미국령인 괌은 지난달 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감소했고요. 괌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일본인 예약 건수는 무려 65%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인은 한국인과 함께 괌 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 관광객은 어떨까요?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한국 관광객 입국자 수는 오히려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괌행 항공편을 예약한 건수가 좀 줄긴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라고 하네요. 이 여행정보업체 측은 북한의 위협에 일본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괌의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만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2도, 신의주 9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4도, 함흥 12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짐 크로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겠다는 I will have to say I love you in a song.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I know it's kind of late. I hope I didn't wake you, but what I've got to say can't wait. I know you'd understand. Every time I tried to tell you, the words just came out wrong. So I have to say I love you in a song. Yeah, I know it's kind of strange. Every time I'm near you, I just run out of things to say. I know you'd understand. Every time I try to tell you, the words just came out wrong. So I have to say I love you in a song. Just keep
didn't wake you. But there's something that I just gotta say. Oh, you'd understand. Every time I tried to tell you, the words just came out wrong. So I have to say I love you in a s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밖에 양국 간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일대 소수민족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투표를 실시해서 가결됐다고 선언했고요. 이어서 일본 은행들이 만들려는 새 전자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 취임 후 두 번째로 중국으로 향하는 건데요. 국무부는 성명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방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에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만날 예정입니다. 의제에 대해서는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 중국 당국자들과 틸러슨 장관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중 간 무역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미국 대부분의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문제를 놓고 양국이 어떤 논의를 할까요?
예,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중국 기업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이 제3자 제재를 강조해온 점이 양국 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과 모든 은행 거래 관계를 차단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나머지 의제들도 짚어보죠.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국빈 방문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은 오는 11월로 예상되는데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문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주요 의제가 될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크다. 또 무역 현안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두 나라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고위층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양국이 매우 양호하고도 정상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 우리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중국 고위층이 또 미국을 찾는다고요?
예, 이번 틸러슨 장관 방중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두 나라 고위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미중 사회 문화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던 기존의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 더해서 이번 행사가 양국 의견 교환의 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의 소수민족, 이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투표를 실시했다죠?
네, 이라크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 이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이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어제 쿠르디스탄 국민 여러분이 승리했다 하면서 이 전날 실시된 독립 찬반 주민투표 가결을 선언했는데요. 이 투표율 72%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찬성 비율이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쿠르디스탄은 쿠르디족이 세우려는 나라 이름입니다.
네, 자 그럼 조만간 이 쿠르디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가요?
예, 새롭게 나라를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당장 이라크 정부가 이번 투표 자체를 위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이데르 알 아비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주권에 관한 문제는 논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일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 자치정부 측과 협상하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는데요. 이 주변 국가들이 쿠르드 독립국가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이 쿠르드족에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라크 정부 말고 이웃 나라들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터키가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에게 이 모험을 이제 포기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쿠르드족은 앞으로 배고픈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쿠르드족을 배고프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쿠르드족 경제가 이 터키와의 교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 거래를 중단하면 실제로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 주민 대다수가 배고픈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르드 자치정부 관할 구역 일대의 슈퍼마켓에 진열된 거의 모든 물건들이 이 터키 제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쿠르드족 주민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터키가 거래를 중단하면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이 고립될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건데 이 쿠르드족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요.
네, 이 쿠르드족 독립 움직임의 가장 큰 위협은 이 터키가 송유관을 폐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2014년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 끝에 이 영내에서 나오는 석유를 이 터키로 향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가 송유관을 닫으면 쿠르드족의 모든 수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쿠르드족의 석유 수출이 일시 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영국 투자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네. 자, 터키가 이렇게 쿠르드 국가 건설 계획에 강경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터키 안에도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영토에서 쿠르드족 독립 국가가 건설되면 이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과 연합해서 이 영역을 넓힐 것을 이 터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이란도 이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꾸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일요일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주민투표 진행에 항의해서 이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터키와 이란은 물론이고 시리아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은 자국 인구의 10%에서 18%까지 차지하는 쿠르드계 주민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라크 정부와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우려는 배경이 있겠죠.
네. 이 쿠르드족은 주권 국가를 가지지 못한 세계 최대의 유랑 민족으로 통합니다. 전체 추정 인구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주로 이라크와 터키, 이란, 시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등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는 꽤 오래돼서요. 이 근대 들어서만 두 번이나 국가 수립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난 1927년에는 이 터키 동부의 아라라트 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가 터키군 침공에 패망했고요. 2차 대전 직후였던 1946년에는 이란에서 이 옛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인 마하바드 공화국을 세운 뒤에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패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쿠르디스탄 건국 움직임은 이 세 번째 독립 움직임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웃 나라들 말고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쿠르드 독립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쿠르드 자치정부의 일방적인 투표가 이라크 중앙정부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쿠르드 독립국가 건설 추진을 이 중동정세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본 건데요. 유엔도 같은 입장입니다. 유엔은 이번 투표에 대한 논평에서 중동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중동에서 이란과 터키 등의 적대적인 이스라엘은 쿠르드 독립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은행들이 새로운 전자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군요.
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전자화폐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일본 유초은행을 비롯한 10여 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합작 사업인데요. 일본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제이코인이라는 이름의 전자화폐를 도입해서 오는 2020년까지 실제로 통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화폐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현금 대신 이 스마트폰 앱이나 이 가게에 비치된 단말기를 통해서 이 제이코인으로 간단하게 전자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특히 제이코인은 일본 화폐인 엔화와 1대1 기준으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다른 가상화폐처럼 이 가격 변동이 없고요. 이 소비자들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은행들은 이 소비자들의 지출 습관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입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전 세계적인 지급 방식이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였는데요. 자, 이렇게 가상화폐를 통한 전자 결제 방식이 빠르게 자리를 넓혀가고 있군요.
네, 이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거나 가맹점이 일정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 같은 전자결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보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서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사가 제공하는 애플페이, 또 페이팔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가장 빠르게 보급된 나라로 꼽힙니다.
네. 자, 최근 중국 알리바바가 일본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네. 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 최근 전자결제 서비스, 이른바 알리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내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형 은행들이 그동안 정부와 규제 당국의 이 알리페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로비를 벌여왔는데요. 일본 소비자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현금 결제를 더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의 현금 결제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이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데요. 이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의 현금 사용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현금 사용률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럼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현금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요. 이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 간의 자금 결제 비용을 줄여서 일본 일본 경제 전체에 약 100억 엔, 미국 돈으로 약 9천만 달러의 이익을 보태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며칠 내로 이 J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재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강경 보수파인 로이 무어 후보가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북미 도시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한 연방정부와 자신의 대응을 옹호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는 최근 이 허리케인 얼마와 마리아가 연이어 상륙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와 먹을 물이 끊기고 병원 대부분 문을 닫는 등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unloading on an hourly basis massive loads of water and food and supplies for Puerto Rico.
시간 단위로 막대한 양의 물과 식량, 구호물자를 푸에르토리코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구호작업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의 목소리입니까?
네, 이 현지 사정이 현지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진 지가 꽤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치중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프로축구리그 NFL 사이의 설전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몇몇 NFL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 경의를 나타내는 시간에 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에서 이걸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월요일 25일까지 설전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걸 두고 이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문제는 젖혀두고 쓸데없는 것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25일 밤 트위터에 허리케인 피해 상황이 아니라 이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빈 문제만 잔뜩 언급해서 또 비판이 쇄도했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주 지역을 덮쳐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가 났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부시 대통령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연방정부는 이런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이 후속 대응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 푸에르토리코의 어려운 사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더군요.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90년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요. 현지 보도를 보면은 전체 인구 약 340만 명 가운데 약 150만 명이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병원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고 응급 환자 이송도 중단됐다는데요. 이 현지 관리들은 푸에르토리코에 커다란 인도주의적 위기가 왔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해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호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허리케인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또 버진아일랜드 현지에 구호물자를 대량으로 긴급 공수하고 있고요. 또 연방재난관리청 휘마 직원 만 명 이상이 현지에서 구호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한 기금을 늘렸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연방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A massive effort is underway and we have been really treated very very nicely by the governor and by everybody else.
일을 잘 처리해서 대규모 구호 노력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리카르도 로세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칭찬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he does, and I fully expect his support on this effort. He has verbally.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말인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3일에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엘라베마주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군요.
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전 엘라마바주 대법원장을 지낸 로이 무어 후보가 현역 상원의원인 루서 스트레인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자, 어제 선거는 엘라베마 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워싱턴 주류 정치권이 지원하는 후보와 비주류인 강경 보수파 후보의 대결이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엘라베마 주민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유권자들은 결국 강경 보수 정치인을 택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이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에 선거에 나가야 할 이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이번처럼 이 강경 보수파 후보들한테 져서 대거 낙마하는 결과를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패배한 스트레인지 의원을 지지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원 유서에도 펼쳤고요. 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에서도 이 스트레인지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반면에 무어 후보는 극우 보수파죠. 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세라 페일린 전 엘래스카 주지사, 그리고 많은 기독교 목사 등 비주류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된 무어 후보는 이미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무어 후보는 엘라마마주 대법원장을 두 번 지냈는데요. 그때마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대법원 청사 앞에 설치된 이 기독교 10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는데 이거를 거부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편 무어 후보는 어젯밤에 당선이 확정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we have to return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연방의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헌법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역시 기독교 근본주의자다운 말이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원한 현역 상원의원이 낙마해서 체면을 구긴 셈인데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스트레인지 의원이 훌륭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칭찬했고요. 또 승리한 무어 후보에게는 축하한다면서 12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이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무어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군요.
네, 아마존이 최근 제2본사, 제2본부가 들어설 곳을 찾고 있는데요. 후보자 신청 마감 시한이 10월 19일을 앞두고 이 북미 대륙에 있는 도시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현재 아마존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 서부에 있는 주죠. 워싱턴주의 시애틀시에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어떤 도시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나요?
뭐 미국 안 대도시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네.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리고 이곳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오타와 같은 캐나다 도시들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시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영향력이 대단한 데다가요. 또 아마존 제2본사가 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2본사 조성 사업에 약 50억 달러가 투자되고요. 아마존 측은 여기에서 새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50억 달러 투자에 일자리 5만 개라면 뭐 어디라도 구미가 당길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시들이 이 아마존사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마다 장점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제2본사 후보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 투싼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 이 지역 홍보를 위해서 길이가 6.4m에 이르는 초대형 선인장을 아마존 본사에 보내려고 나서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아닌 캐나다의 도시들도 경쟁에 뛰고 있다. 이게 좀 또 눈에 띄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도시들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아마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구하기에 가장 좋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마존은 현재 뭐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지진, 태풍, 허리케인,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가 드문 자연현상으로 토네이도도 있는데요. 이 토네이도는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같은 거지만 강력한 회오리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못지않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미국 중남부에 있는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오클라호마주로 가보겠습니다.
The tornado cut a wide path of destruction through Moore, taking away in an instant the comfortable lives people had built.
지난 2013년 5월 초대형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를 강타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도시 모어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토네이도는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40km에 달할 만큼 강력했다고 해요. 이 토네이도로 24명이 사망하고요. 400여 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죠. 당시 무엇이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lucky. I feel like a
million.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라도 된 기분이에요. 저와 제 이웃 사람들은 출입구도 단단히 막고 문도 안전하게 막았죠. 하지만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천장으로 들어붓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I was relieved, but kind of felt guilty.
이제 정말 한숨 돌렸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다 무사하지만 괜찮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들 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이런 비극이 절대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이런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너도 나도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가서 복구 작업을 돕는 일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모시 공무원인 디어드 이브레이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In a community like this, I would say that we were 100%.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접 토네이도 피해를 당했든 근처에 살든 누구나 100%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 모두 언제든지 자기 집이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클라호마에는 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토네이도가 왜 발생하고 원리가 뭔지 아직 정확한 규명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이 토네이도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위로 상승할 때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로키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는 이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오클라호마가 바로 이 중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클라호마 사람들은 5월이면 연중 행사처럼 이 토네이도를 본다고 하는데요. 오클라호마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배정순 전 오클라호마 한인회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5월 되면 토네이도가 여기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왔었거든요. 기압 고기압이 여기서 맞추면서 그게 돌면서 끝에 그 구름 그게 꼬리를 이렇게 만들면 그 꼬리가 연결이 돼버리면 토끼 꼬리 같이 그게 획 들어가지고 그게 몸치하고 딱 닿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호리 바람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면 토네이도가 그냥 폭이 한 1마일 아니면은 뭐 그냥 2마일 그 폭이 길이는 또 뭐 20마일은 넘을 그러니까 피해가 막 그냥 완전히 싹 쓸었다고 봐도 되죠.
네, 1마일이면 1.6km 정도 되는 건데요. 폭이 1, 2마일이라면 웬만한 마을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거죠. 거기다가 시속 몇백 킬로미터의 돌풍을 몰고 온다니까 그 위력은 가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오클라호마에 사는 사람들은 좀 무섭지는 않을까요?
저도 뭐 오클라호마 사람이라면 처음에 누구든지 오면 다 무서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그렇게 이제 토네이도가 터치다운해서 그렇게 싹 쓸고 하면 큰 피해를 낳는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 TV 스테이션에서 그 지도를 해줘요. 언제 어느 때쯤에 어떤 일이 지금 워닝을 준다든지 이제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거의가 근데 뭐 날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 거의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다 있고 해서 요즘은 걱정은 그렇게 안 됩니다.
다행히 낙후된 지역들은 이 일을 계기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힘을 합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 진흙 속에서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배정순 씨 말합니다.
이 일을 어쩌나 낭패다고 이제 막 카페에서 다 도움받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 6년 됐죠. 그런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전부 집들이 새 집으로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최근에 지나간 그 동네는 지금 부음이 나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내 집이 같이 서로 덮고 뭐 토네이도 왔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지 도시도 아니고 또 그런 일들도 같이 막 겪고 이래가지고 한 형제 같은 이런 그런 그거로 많이 서로 도와주고 그러지.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의 면적은 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오클라호마 날씨는 어떨까요? 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많다고 주민 박영순 씨는 말합니다.
봄에는 특별히 오클라호마가 살기 참 좋은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봄철에 썬더스톰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름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향이 있어서요. 바람이 아주 잘 불고 시원한 산과 평야가 마주하고 있어서 여름에도 아주 상쾌한 날씨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가을과 겨울도 들어보시죠.
꼭 여기가 거의 한국 날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에는 습도가 높고 여긴 공해도 없고 하니까 잘 되면 꼭 한국 하늘같이 좀 맑고 구름도 하얀 뭉게구름도 있고 그래서 하늘 보면 꼭 한국 같고 눈이 처음에 초기에는 안 왔었는데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오면 많이 오고 했는데 한 15년 전부터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마다 비가 떨어지면 땅에 닿으면은 나무에 닿으면은 그게 곧바로 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다 그냥 얼음 스톰 오고 나면 다 잘라야 되고 가지도 많이 상하고 하여튼 근데 또 요즘은 또 조금 그런 날씨에서 비껴가가지고 지난 한 5, 6년 동안은 그런 피해는 덜 본 것 같고. 네.
오클라호마의 별명은 더 순어 스테이트입니다. 더 빠른 주라는 뜻인데요. 더 빠르다. 무슨 소리일까 싶으시죠? 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관계가 깊은 별명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정부는 서부 개척 정책을 펼치면서 200만 에이커, 그러니까 80만 헥타르에 달하는 오클라호마를 누구든지 더 빨리, 더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경계선을 긋는 대로 땅을 나눠가지게 했습니다. 12시 정각에 시작해 달린 만큼 땅을 주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 땅을 더 많이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순어, 더 빠른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오클라호마주를 더 순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것도 같고요. 썩 기분 좋은 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클라호마 사람들 그걸 또 이렇게 재치 있게 주의 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오클라호마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ll something off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어? 너 저스틴의 야구 경기에 있어야 하지 않아? 라고 묻자 Alice는
Yes,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bad weather.
하지만 비가 와서 코치가 경기를 취소했어.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경기 일정을 내일 오후로 바꿨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Today's expression is call, C-A-L-L, call something off. O-F-F, off.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If you call something off, you decide that a planned event will not happen. It simply means to cancel something. Call something off는
무언가를 취소하다, 철수시키다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Justin's baseball coach had to call off the game because of bad weather.
네, 오늘 본문에서 Alice는 Justin의 야구 코치가 비 때문에 경기를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Yes,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라고요. 네, 이렇게 계획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Sadly, Tom and Jessica called off the wedding.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안타깝게도 톰과 제시카가 결혼을 취소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r. Mallers had to call off the meeting today because his son was sick. 은 Mallers 씨는 아들이 아파서 회의를 취소해야 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all off.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ren't you supposed to be at Justin's baseball game?
Yeah, but the coach called it off because of the rain. He rescheduled the game to tomorrow afternoon.
Let's review. If you call something off, you decide that a planned event will not happen. So it simply means to cancel something.
무언가를 취소하다, 철수시키다.
Call something off. Call something off. Call it off.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놀란의 노래 함께 하시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꿈만 같다는 I Like Dreami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like dreaming, 'cause dreaming can make you mine. I like dreaming, closing my eyes and feeling fine. When the lights go down, I'm holding you so tight. Got you in my arms and it's paradise till the morning light. On the shore beneath the bright sunshine, we walked along St. Thomas Beach a million times, hand in hand, two barefoot lovers kissing in the sand, side by side, the tide rolls in, I'm touching you, you're touching me, if only it could be. Cause dreaming can make you mine. I like dreaming, closing my eyes and feeling fine. When the lights go down, I'm holding you so tight. Got you in my arms and it's paradise till the morning light. Children and our happy home, little smiles, so warm and tender, looking up at us, blessed by love, the world we share. Until I wake, I reach for you, and you're just not the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9월 27일 오늘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조사해온 워렌 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 이른바 워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It is 6:30 p.m. Eastern Daylight Time. The findings of the Warren Commission on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케네디는 한 해 전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암살범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암살범은 리 하비 오스왈드로 사건 2시간 만에 체포되지만 그는 죽고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얼 워렌 대법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 위원회는 10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1964년 오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The Warren Commission makes these major findings. Lee Harvey Oswald assassinated President Kennedy. He did it alone.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며 암살 배후에는 국내 외의 어느 기관도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1825년 9월 27일 오늘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스톡턴과 달링턴을 잇는 10에서 20km의 짧은 거리를 시속 10마일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이는 공간을 좁히고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증기기관차 로코모티브가 600여 명의 승객과 34량의 짐차를 끌고 철로를 지나가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로코모티브는 두 해 전 철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1781년 탄광기관부의 아들로 태어난 스티븐슨은 14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이후 광산 정비사가 됩니다. 이후 1814년 스티븐슨은 최초의 기관차인 블루허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루허우는 석탄을 광산 밖으로 실어 나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스티븐슨은 화물만이 아니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철도기관차인 로코모티브를 발명, 이것이 1825년 오늘 개통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철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825년 오늘 이 철도의 시작은 후에 교통수단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